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로 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대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새 외교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태국에서 군부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친유럽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구름, 들꽃, 돌, 연인 함께 듣겠습니다.
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드 높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기슭 외딴 그늘에 이름도 없이 비어있는 꽃 내 작은 기쁨이여라.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평양과 도쿄에서 동시에 일본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 측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납치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인 행방불명자와 지난 1945년 이전에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네, 이번 합의에서 일본 측의 이행사항은 뭔가요?
네, 북한 측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서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송금과 휴대금액과 관련한 대북 규제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선박에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며 조사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합의 내용은 당초 당사자인 북한이나 뭐 일본은 물론해서 주변 국가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른바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 뭐 통 큰 합의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합의에 이른 배경은 뭘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묶인 상태에서 이런 대북 압박의 고리를 끊을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또 대일 청구권 자금, 이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인데요. 규모는 5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만은 이 청구자금 확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렇다면 일본 측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일 때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북 강경 논자인 아베 총리였는데요.
네.
한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한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다가 하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납치 피해자 조사가 잘 진행돼서 서너 명이라도 송환이 가능하게 되면 아베 총리가 평양 방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기 집권은 물론 집단적 자유권 도입과 개헌의 발판 마련도 염두에 두었으리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양측의 합의 내용은 무엇보다 앞으로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과 일본 양측의 입장은 무엇이었었나요?
네,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제재 완화에는 합의를 했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그동안 워낙 큽니다.
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양측은 피납 이론부터 입장이 엇갈립니다. 일본은 자국민 17명을 공식적인 납치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지난 2002년에 귀환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13명만 납치한 것으로 인정을 한 상태인데요. 또 이 가운데 납치 피해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고타 메구미 씨를 비롯한 8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일본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 가운데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이견들이 이번에 풀릴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되살펴볼 부분은 지난 2002년에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인데요.
네.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가 오히려 협상이 깨지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일 합의에서도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 조치만 얻어내고 관계를 다시 교착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 간의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해 올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과 일본의 합의 이행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9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법안은 전체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135명이 서명했을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부분은 미국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태도를 바꿀 유일한 수단이 경제 제재 등인데요.
네.
이걸 해제하면 북한의 핵 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미국과 한국 외교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스파이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70년대와 80년대 납치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이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이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북한 핵 문제,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공언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왕이 부장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등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활동 등 최근 동향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시 주석의 방한이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 주석의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또 이번 서울 방문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7일 1박 2일에 서울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에서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이 한국 측의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실제로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우호인사 초청 연설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조속히 되돌릴 수 없고 지속 가능하며 실질적인 대화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몇 가지 행동을 중단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왕 부장에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전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두 나라 관계사에서 이정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의 이번 서울 방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두 나라 사이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조속한 재개에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보이고 있는 추가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을 통해서 두 나라가 분명하게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왕 부장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유난히 두드러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 주석의 중국의 꿈과 박 대통령의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국민 행복시대 구현이 서로 상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로버트 콜빌 대변인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북한 인권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이유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가 언어 문제도 장애가 없고 인권 피해를 증언할 증인과 접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걸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 4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를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대한 태도랄까 이 국가별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중국이 북한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북한 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중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9일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한국 설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앞두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서 사무소 설치 요청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당국자는 특히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한 인권 사무소 설치를 추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북한 당국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인권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네.
진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굴레 함께 듣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아쉬운 것은 사랑이었을 뿐 두 번 다시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은 아니겠지요 사랑이 머물지는 않아도 가슴은 채워져 가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말 없이 달려마지만 풀리지 않는 이 운명은 사랑 사랑이 머물지는 않아도 가슴은 채워져 가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말 없이 이 운명은 사랑의 굴레였나요?
Grateful to be, have been loved and to be loved now and to be able to love because that liberates. Love liberates. It doesn't just hold. That's ego. Love liberate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데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인이면서 인권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마야 안젤루입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마야 안젤루의 일생을 소개한 기사를 일제히 실었습니다. 저명한 시인 마야 안젤루가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겁니다. 마야 안젤루, 시인이면서 소설가,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축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녀를 열성적인 인권운동가로 기억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소수인종과 여성의 인권 옹호를 위해 적극 나선 겁니다. 안젤루 여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지도자들인 킹 목사, 말콤 엑스 등과 함께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죠. 안젤루 여사는 역경을 극복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을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보냈는데요. 8살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7살 때 미혼모로 첫 아들을 낳으면서 가난과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이 미혼모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며 식당 종업원, 무용수, 가수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안젤루 여사는 59년 뉴욕의 할렘 작가협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소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입니다. 인종차별과 성폭행 등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특유의 서정적인 문장으로 묘사해 많은 미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자서전은 평론가들 사이에 미국 문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17개 언어로 번역돼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안젤루 여사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모 성명을 내고 우리 시대 가장 밝은 빛 중 하나였던 고인을 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과 함께한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국이 국보를 잃었고 아내와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평화와 평등을 북돋우고 미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전 세계에 희망이라는 유산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인이 시집 용감하고 놀라운 진실을 통해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했다며 유엔은 그에게 특별한 빚을 지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안젤루 여사는 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마지막까지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3일을 마지막으로 너 자신의 귀 기울여라. 그러면 그 고요함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28일 타계한 미국의 여류 시인 마야 안젤루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무력 사용, 시리아 내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입장 밝힌 건데요. 먼저 테러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지난 28일이었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한 천여 명의 졸업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그 미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러를 소탕하는 그 작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초점이 지도부에 있었다면
네.
이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하 조직들을 소탕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테러를 비호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좀 개입을 줄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은 부시 전 행정부와는 확연한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테러가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하겠다.
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미국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강조를 했는데요. 자유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다 이러면서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무력 사용이 평화와 국제 분쟁 해결의 1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필요하면 일방적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이나 우방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그렇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없을 때는 우방의 협력과 외교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군사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의회와 협조를 해서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민을 굶기고 폭격을 가하는 독재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와 공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UN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약점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이란 핵 협상이 진전을 보고
네.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와 공존 노력의 일종의 성공 사례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노력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제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그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낸 2011년 9.11 테러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안보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그 정책을 맞추겠다는 거고요. 물론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정책들이나 입장들을 이번에 명확하게 밝힌 건데요.
네.
일부 정책은 이미 오바마 정책이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서 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는 2016년까지 4천 명 정도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지 뭐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내용은 없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이 외교 정책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그간 그 외교 안보 정책에서 무력 사용의 중요성을 그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존 맥케인 의원입니다. 반면에 그 현재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한 그 예를 소개를 드리면요.
네.
미국의 저명한 농객입니다. 프리더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보다는 우방과 협력을 늘리고 적을 고립시키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보통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연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아시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연설에서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네.
이걸 의식해서인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 후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일본 등 주변국들과 갈등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지적과는 달리 미국이 아시아에서 상당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정책 연구소인데요. 영어 이니셜로 CSIS라고 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데요.
네.
아시아의 외교안보 전문가 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절반이 조금 넘는 53%가 앞으로 10년 이내 중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많은 응답자의 57%는 미국이 여전히 동북아에서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런 반응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반수의 중국 전문가들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아주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79%가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힌 남은 임기 동안의 새 외교정책 구상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고 정권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탁신 친나왓 그 총리가 부패와 직권 남용 등 그 여러 의혹을 그 받으면서
네.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군부가 개입했고요. 쿠데타, 즉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는 거죠.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탁신 총리를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태국 전국이 탁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요동을 쳤는데요. 거리에서는 반정부, 친정부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2008년 12월에 탁신 반대 세력인 민주당이 집권을 했지만
네.
여전히 정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에 탁신 전 총리의 지지세력들이 이번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시위 발생 2개월 만에 군이 다시 개입했고요. 시위자들을 검거해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9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800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그 탁신 지지세력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죠. 잉낙 친나왓을 총리로 선출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좀 잠잠해졌습니다. 탁신 반대 세력들의 그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11월에 2013년 11월이 되겠죠. 잉낙 총리가 오빠에 대한 그 정치적 사면을 추진하면서 탁신 반대 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맞게 됩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요.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낙 총리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게 되고
네.
결국 이게 또 탁신 지지 세력의 그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또 그 반정부 친정부 시위가 벌어지고요. 마침내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어서 쿠데타를 선언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네, 이 군부가 쿠데타 선언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군부는 그 말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그 제한하고 있고요.
네.
언론 보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구금된 사람이 2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정치인이지만 언론인들이나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회 참가나 공공장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제한을 하고 있고요. CNN 같은 그 외국 그 언론의 취재도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방콕 중심가에 현재 그 대규모 병력을 집중 배치하는 상태인데요.
네.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여론을 탄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그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네.
벨기에 사람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옷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있군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이미 천만 달러에 달하는 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국방부도 태국과 연례적으로 해오던 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군부는 그 현재로서는 계엄령 해제와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 그 미국의 국제사회 요구에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아, 그러면서 민간정부를 구성할 조기 선거를 1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친유럽 성향의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25일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친러시아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고
네.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려와는 달리 선거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아, 그래서 무소속 그 후보인 페트로 프로센코 전 경제장관이 당선이 됐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4%의 표를 획득을 했고요. 아, 프로센코 후보는 기업인 출신으로 친유럽 성향입니다.
네, 미국은 이 프로센코 당선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통일 국가를 위한 용기를 보여줬다 이러면서 이제 프로센코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 러시아가 당초 그 반대할 것이라는 그런 그 우려가 많았는데요.
네.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일단은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30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네.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무장 세력들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정부군과 교전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정부군 헬리콥터 한 대가 격추되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군사작전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정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님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Saranretta. Mm-hmm. not